안녕하세요. 낯설지만 코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바벨 사건까지 창세기 11장까지 강의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악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그걸 먹고 아담도 먹였죠. 하와가 그걸 먹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존재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신다 라는 게 이제 선악과의 간단한 스토리잖아요. 그게 참 설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저도 옛날에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첫 번째, 아니 그냥 다음부터 먹지 마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이렇게 스스로 엄격하시죠? 약간 편집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다음에는 보통 그 다음에 역사에서 나오는 모습에서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는 식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됐을까? 너무 엄격하시다 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 아니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는 거면 왜 거기다가 둔 건데? 라는 부분이죠. 전기 담장이라도 좀 해놓든가. 아예 손을 못 대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나중에 뭐 생명나무 먹을까봐 불칼로 갈려놨다면 애초부터 선악과를 못 먹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놨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거면. 여러분, 위험감을 걸 먹은 애도 문제지만 위험한 걸 거기 놔둔 부모도 문제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거였어.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죠? 아니, 우리 부모가 잘못한 것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연좌제가 잘못된 건데. 내 부모도 아니고 할머니, 무한대에 가까운 할머니인 하와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잘못했다? 그것도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다? 너한테 원죄가 있다?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쵸? 되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스토리였어요. 이게 스토리적으로만, 너무 역사적인 장르로만 이야기를 이해하면요, 여기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이나 여기서 보여진 인간의 모습이나 뭔가 설득되기 어려운, 그러니까는 설득이 꼭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전체 정치가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스토리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해봅시다. 보죠. 선악과 이름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무 이름이 왜 선악과인가요? 열매 이름이 선악과라는 과일을 열게 하면서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건가요? 봅시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나무의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요. 사과라고도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사과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죠? 그럼 먹으면 마법의 힘이 쫙 생겨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이 뭔지도 모르는 백치였어요? 아니죠. 근데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요. 무슨 뜻이에요? 포인트를 알겠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선악이라고 하는 건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예요. 그렇죠? 선악이라고 하는 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가 여기 서 있었다라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여기에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라는 나라라고 표현해 봅시다. 에덴 동산이라는 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뭘 담는 것? 선언을 담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하면 뭐가 있어요? 선악과는 현대적으로는 요즘 식으로 하면 두 가지 의미겠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국기와 되게 닮아있죠. 그쵸? 대사관에,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선조기가 펄럭거리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냥 멋있으라고 꽂아놓은 거예요? 아니죠. 이 바깥은 대한민국 헌법이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쪽은 뭐가 기준이다? 미국 헌법이 기준이다 라고 하는 기준의 나무죠. 이게 무엇이 기준이라고 선언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깃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뭐 나무나 깃발이나 그냥 뭐든 그렇게 상징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냥 꼭 나무가 아니었어도 돼요. 하여튼 깃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국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 처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구약시대엔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구약시대엔 양을 잡았죠. 신약시대엔 뭐예요? 와서 말씀을 듣죠. 형태는 되게 달라요. 하지만 의미는 어때요? 다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거나 신약시대에 우리가 말씀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내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죠. 내가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건 잘못한 것이고 내가 진리의 기준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이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단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고백적인 예배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는 사회적인 고백, 사회적인 선언하는 국기이고 이게 선악과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펄럭이고 있다고 표현해 봅시다. 선악과가 있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은 에덴이라고 하면 되게 약간 자연주의적인 상상을 많이 해요. 아, 에덴 동산 참 좋겠다. 거긴 뭐가 없어요? 일이 없죠, 일. 맨날 아침에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열매나 몇 개 따먹고 뒹굴뒹굴 놀다가 바닷가에서 수영이나 하고 또 열매 따먹고 이러면 되는 약간 그런 걸 상상해요. 여러분, 에덴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남편평양 리조트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놀고 먹는 게 에덴이면 지금 슈퍼리치들은 다 에덴 동산에 사는 거겠네요. 그쵸?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고 소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말씀하신 에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는 곳이었어요. 진리의 공간이 되고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세상이 그 진리의 기준에 동의하는 진리의 공간이 되고요. 생명의 시간이 되고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되고요. 자유로운 생명체, 이들이 함께 자기의 색깔과 특징에 맞게 진리의 바탕에서 자기가 꿈꾸던 것을 이루어나가는 곳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동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풍요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의 기준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곳이 에덴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일을 안 하고 맨날 수영이나 하고 그런 데가 더 좋아요? 아니면 정말 진리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한테 다 공감되어 있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들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게 더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에덴이 있었어요. 그 에덴을 선언하는 게 에덴이 어떤 곳이었다고 선언하는 게 에덴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곳이 에덴이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에덴의 의미를 알겠죠? 선악과의 의미를 알겠죠?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나는 진리의 기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 아니라 누가 기준한 거예요? 내가 기준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기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쿠데타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넌 이제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무너뜨리는 거죠. 나 이제 주님의 기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이렇게 안 산다. 난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하와의 선언인 거예요. 하와가 과일을 먹고 싶어서 그걸 먹었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딴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일을 먹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두 번째 내게 좋은 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 생각이 맞는 대로 내게 좋은 대로 하겠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 진리의 기준으로 구현된 세상이 되었다가 이게 기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기준이 되면 첫 번째 내 생각이 맞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맞는 대로 아 좋았는데 내 생각이 맞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되죠? 봐요 A라는 사람이 기준은 이거고 B라는 사람이 기준 이거예요. 세상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와가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기로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와 기준은 여기야. 아담 기준은 여기고.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둘 다 악인 곳은 문제가 없어요. 그쵸? 둘 다 선인 것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에게는 선인데 이 사람에게는 악인 부분이 문제가 되죠.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사람은 나한테는 선인데 저 사람한테 악이야. 그분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충돌하게 되죠. 내가 보기엔 악인데 저 사람은 선이라고 한다면 그럼 충돌하게 돼요. 각자 자기 생각에 맞는 걸 기준으로 세워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시작합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다들 생각이 다르잖아요. 각자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아빠 기준 다르고 엄마 기준 다르고 애들 기준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기준 다르고 미국 사람 기준 다르고 중국 기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준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잘 해보자 해도 내 생각은 저건 잘못하는 건데 잘한다고 한다면 기준이 꽝 충돌하죠. 그렇죠? 충돌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억압되죠. 왜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부딪히다고 충돌하다면 한쪽이 이긴단 말이에요. 힘센 놈이 이겨요. 맞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힘센 놈이 이겨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기준이 이 사람을 억지로 주입시키죠. 그럼 뭐 억압이 발생하죠. 부모가 또 꽝 부딪힌 다음에 자기 기준을 자식한테 억압시키죠. 그렇죠? 그냥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꽝 뒤치한 다음에 이긴 쪽이 안 이긴 쪽을 억압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억압해요. 그러니까 충돌과 억압이 맨 처음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충돌과 억압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꾀가 나요. 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다른 걸 인정하자 이런 식으로 가죠. 존중하자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되게 멋져 보이는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 간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네 생각은 네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서로 상관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절되죠. 여러분 서로 존중되면 서로 따뜻해집니까? 서로 존중하면 서로 아, 그래 깊이 공감해요? 서로 존중하면 서로 소통됩니까? 아니요. 서로 존중하면 아, 넌 그렇구나 난 이래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넌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싸우진 않아요. 충돌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계속 생각이 달라서 계속 싸워요.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아 그래 이렇게 싸워봐야 뭐하냐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넌 그러니까 넌 그러고 살아 난 이러니까 난 이러고 살게 이게 여러분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둘 다 나쁜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외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 어떤 억압적인 사회가 끝나면 다원적인 사회가 와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충돌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끝나면요 다원적인 사회가 오거든요 다원적인 사회학은 항상 뭐가 돼요? 소외가 되는 거예요. 소외. 그래서 현대사회는 다원성을 많이 추구하니까 뭐가 이슈가 생겨요? 소외가 이슈가 생기죠. 나랑 생각도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웃고 떠들 게 뭐 있어요? 혼자 밥 먹으면서 무한도전을 보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게 행복해요? 아니죠. 이게 첫 번째 모르말만 생각하는 문제예요.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맞는 것 때문에 생각하는 문제죠. 두 번째 내게 좋은 대로 문제가 생겨나죠. 내게 좋은 대로.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 뭐가 맞느냐인데 입장이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맞고 틀린가를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중심성,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자기중심성, 이기성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나한테 좋은 대로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뭐가 맞고 틀리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좋아야 돼요. 내가 잘 되면 좋은 거야. 내가 안 되면 나쁜 거고.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미국 입장, 중국 입장 다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그거보다 뭐가 더 문제인 거예요? 아니, 중국의 기준, 미국의 기준, 한국의 기준, 기준이 다 다르다. 그거보다 뭐가 더 문제래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중국 입장인데 이게 더 좋아요. 한국 입장은 저게 더 좋아요. 뭐가 만지를 떠나서 자기 입장이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국가만 그래요? 개인들도 그러죠. 그렇죠? 개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인들도 나한테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내게 좋을 대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충돌과 억압, 뭐 단절과 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를 수단화하려는 이슈가 생겨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나한테 유익되는 방법으로 아, 내가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얘보다 내가 좀 더 인정받으니까 얘가 좀 더 인정을 못 받고 내가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고 아, 얘네들이 내가 싸게 산 물건을 비싸게 사줬으면 좋겠고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여러 가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단화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충돌과 억압, 단절과 소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뭐가 돼요? 정글이 되죠. 왜? 누가 나를 이용해 먹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누가 나를 착취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도 살려면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글 논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포인트를 알겠어요? 하와는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하와는 이게 더 좋은 자이고 자기중심성을 가졌어요. 그렇죠? 자기중심성이 죄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중심성, 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니죠. 아름다웠던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진리를 함께 추구하면서 같은 공감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각자 지들이 맞아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억압되고 단절되고 소외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뭐가 문제예요?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법을 추구하면 세상은 잘 살 수도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동시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누가 정말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않으나 인류가 동시에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해요. 왜요? 나 좋을 대로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60억이 기준이 다 다르고요. 60억이 다 자기 좋을 대로 서로를 땡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세상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포인트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죄를 다루면 하와에 대해서 원죄라는 단어를 갖고 오죠. 그쵸? 인간이 죄인이야. 인간은 죄에 빠져서 타락해서 무지하고무능한존재가되었어그래서인간이구원을받아야돼라고이야기하는기독교논리의핵심에여기가써있어요그쵸기독교논리의핵심에이부분이써있습니다그럼인간의원죄무지와무능이뭐예요현대적으로표현하면자기중심성이죠그쵸자기중심성이기성이란말이에요인간의이기가문제야인간의자기중심성이라는원죄가우리를무지하고무능하게만들었어이게막얘기하는거란말이에요그쵸그럼이얘기를하면우리는되게부정적으로받아들어요여기가중요해요너희들은다죄인이야인간다죄인이야약간이렇게받아들인단말이에요근데포인트가어디있어요인간다죄인이야인간다나쁜놈들이야이렇게얘기하는거예요아니에요기독교정신은요인간이나쁜놈들이아니에요인간은좋은놈들이에요인간은뭐예요인간은하나님께서창조하신하나님의호흡이에요그쵸하나님의자녀란말이에요인간의하나님지난주에했던창조인간은어떤존재예요인간은진리의공간생명의시간자유로운생명체의세계속에서어떻게살아가는거예요인간은인격적으로서로사랑하며그리고서로세상을더나은곳으로만들어가는존재가이세상이고인간이라인간은좋은존재예요인간은되게좋은존재란말이에요근데그위에죄가들어왔다고하는거예요이단어핵심을알겠어요이건인간의정체성이나본질이아니라는거예요죄라는단어자체가죄라는단어자체가변질됐다는뜻이란말이에요원래로부터변질됐다는뜻이에요그단어에갖고있는의미자체가그러니까인간에게두가지특징이다있잖아요인간에게이런선한측면이있고인간에게이런악한측면이있단말이에요인간에겐진리를추구하고사랑을추구하고보편성을추구하는모습도있는가하면자기만추구하는이모습이있어요우리가내자체를돌아볼때인간이라는존재를돌아볼때이두가지측면이있단말이에요그래서어떤사람은인간의선악을다갖고있고천사와악마를동시에갖고있고이게음향의원리고이런식으로얘기하는데이양면을다갖고있는존재라고인간을얘기하는게아니에요기독교는이양면을갖고있는게인간이아니라인간이라고하는게이렇게인간의원래모습인데이런변질이우리안에들어왔다는거예요그래서이것은내가아니라내속에거는죄다라고얘기하는거예요그러니까죄라는개념이이게기가막힌건데기독교는모든인간이죄인이라고얘기하는걸요인간은나쁜놈이야인간은한심한존재야인간은어쩔수없어이런얘기를하는게아니에요인간은원래위대하고괜찮고사랑과진리와창조의존재인데그를변질시키는부분들이들어왔어라고얘기하는거예요오케이그럼이얘기다자체에이미뭐가담겨있는거예요인간에대한낙관이담겨있죠인간에대한긍정이담겨있죠그리고이부분을해결해야된다라는지향성이담겨있는거죠죄에대한규정에서죄라는규정에서부터이걸이렇게바라보고가는거예요그러니까훨씬더긍정적인시각입니다오케이보세요인간은원래이렇게살이렇게이런존재로이런세상을만들어갈수있는존재였는데자기중심성이기심이들어오는것때문에뭐에무지해졌어요진짜뭐가맞는지에무지해지죠그쵸왜요진짜뭔가만지를추구하지않고지생각에맞다고하니까뭐에무능해져요서로사랑하고더나은세상을만들어가는데무능해지죠왜요자기좋을대로하게되니까그걸인간이원죄를통해서무지하고무능해졌다고얘기하는거예요인간은죄인이라완전멍청이고아무런능력도없고뭐이렇게얘기하는게아니에요그런부분얘기하는게아니라이우리의정체성이아닌상태이왜곡된이기성이들어옴으로말미암아우리의이기성이우리의본질을오히려왜곡하고우리를진리에서멀어지고건강한삶을만들수없는존재로만든다는거예요그래서우리의이기성자기중심성의문제를해결하고우리가진리를추구하는이탈을추구한존재로도약할때우리의원래모습을찾아갈수있다고얘기하는전제가여기담겨져있게되는거죠오케이인간에대한애정이느껴지십니까이죄에대한개념을거꾸로얘기하는것들에대한안타까움을느껴지세요기독교는인간은굉장히좋은존재라고생각합니다죄를해결해야된다고얘기할뿐이에요그쵸여기까지가핵심여기까지가제일중요하고요그다음부터는좀빨리가봅시다가인나오죠가인나와요가인이예배드립니다여러분에덴동산에서아담과하와가쫓겨났죠아담과하와가쫓겨난게하나님이막얘네들미워해서쫓겨나신거예요아니에요그들이스스로에덴동산을파괴한거죠에덴동산에쫓겨났다고표현되지만그들이스스로에덴동산을파괴한거죠하나님의기준이구현되는곳이에덴이었는데하나님의기준을인정하지않는순간부터이미에덴은이들의손에서파괴된거예요그럼그때부터무슨일이벌어져요에덴이파괴되니까그때부터뭔가하나님께서만드셨던창조세계와괴리되고불화된일들이벌어지죠하지만이들이그럼완전이때부터완전하나님을떠나서이렇게살았습니까아니에요이들가운데이렇게기준을이런잘못된기준을선택했지만복귀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었죠복귀하고자하는움직임이뭐예요예배죠예배가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인대로 살길 바랐는데 주인을 배우고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여기서 나온 다음에도 아 기준이 무너졌 아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하면 오래 걸리는데 기준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원래 기준을 회복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죠. 예배가 거절돼요. 왜요? 예배하지 않았으니까 예배가 거절되죠. 하나님이 가인을 떠나셨어요? 아니죠. 이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기준을 받아들이는 고백이 없이 예배에 오만한 건 형식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자. 라고 그를 가르치시죠? 격려하시죠? 죄에서 오는 너에게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좀 넓은 의미의 예배 은혜는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 너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애초에 이렇게 예배적 고백이 없었고 예배에서 경고도 듣지 않죠. 그리고 뭐에 빠져 있어요? 자기 기준에 따라 생각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하와의 고백이 구현되는 거죠.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냥 받고 말아야 돼. 내가 형식을 하면 오케이라고 말아야 되는 거야. 왜 그렇진 않아? 라고 이건 거절이야. 이 거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열받아. 라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기 방식을 생각한 다음에 자기에게 좋을 대로 행동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행동인데 자기에게 좋을 대로 계획하죠. 그렇죠? 자기에게 좋을 대로. 어? 아벨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가인이 아벨 입장 생각해요? 안 하죠. 뭐만 생각해요? 지 입장만 생각하죠. 어, 쟤 꼴뵈기 싫어. 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쵸? 자기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좋을 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죠. 처음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기준이 무너졌고, 두 번째 가인에 의해서 행동이 무너집니다. 자의적인 행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생명을 죽이는 방향, 살인으로 나타나죠. 사람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방향, 살인하는 방향,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인 이야기에서 좀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가인 이야기에서 제일 유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증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못 죽이게 하는 장면이 되게 유명하죠. 이거 갖고 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한 존재가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인을 내가 걔네들을 죽였으니까 걔네들이 날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애를 못 죽일 거다. 라고 얘기해요. 언뜻 보면 가인이 되게 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인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을 죽이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벨의 아들이죠. 그렇죠? 가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얘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살인을 시작했으니까 이 살인이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를 죽였던 것처럼 그들도 마음에 안 들면 날 죽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행동을 시작했으니까 이 행동이 전파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죠. 너만 살인자로 그냥 땅에서 유리, 땅에 뿌리 내리고 네 그 행동이 땅에 번져가지 않고 땅에서 떨어져서 너만 따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은 얘기하세요. 하지만 가인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서 얼굴 너무 가까이 했나? 괜찮았어요? 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인에게 면죄부를 주셨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라멕이에요. 라멕은 길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라멕도 내가 누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였다고 얘기한다는 뭐예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 것이나 날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라멕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아니죠. 자기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완전 사라지죠. 평가도 하나님한테 받지 않아요. 이거 떨어졌다. 평가도 하나님한테 받지 않아요. 그렇죠? 오케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기준이 사라졌죠. 기준을 무시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가도 자기 스스로 하죠. 그렇죠? 그건 잘 알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좋은 아버지예요. 자식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공급해요. 근데 자식들이 처음에는 내가 왜 아버지 기준을 신경 써야 돼? 기준을 무시해요. 두 번째, 그 기준을 무시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세 번째,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도 듣지 않아요. 이건 좋은 거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해요. 기준과 행동과 평가, 이 평가까지도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이 집에 있어도 이 집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아버지는 지금 사실은 이 아들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있지만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바른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라고 해요. 아직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크게 행동한 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서 주변 사람과 세상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훈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얘가 아직 이거라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훈계조차 듣지 않아요. 이건 되게 잘한 행동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있어,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여기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벌하시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서 쫓겨나시는가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지 않고 내 이기성, 내 기준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평가도 내 멋대로 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쫓겨나시니까 결국 뭐가 오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홍수의 결과가 찾아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쫓겨나시니까 열받았으면 다 죽여버려! 이래서 이제 자연재해를 내려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얘기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묵시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장르적인 이해에 동의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진짜 홍수 사건으로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홍수, 그럼 하나님께서 자연재해, 열받아서 자연재해 이렇게 해서 집단학살, 다 죽였어요. 인류를 죽였어, 막 집단학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집단학살 아니에요? 하여튼, 제노사이드. 하여튼, 홍수, 그렇게 되는 건가? 포인트를 보죠. 이제 아닌가 보다. 조금만 더 하면 첫 번째,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자기중심성으로 기준을 해서 생각하면 충돌의 연속이 된다고 했어요. 충돌의 연속이 되고 소외와 단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글 같은 사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돼요? 되게 혼란스러워지죠, 그렇죠?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져도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써도 잘 안 보이겠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인 거죠. 뭐 책에도 썼었는데 여러분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되게 탐욕스러운 지주가 땅을 엄청 많이 소유하고 자기는 일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엄청 많이 부자로 살아가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도 그 소작농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해서 농사를 해내고 있을 때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소작농들이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일해서 다 뺏겠느니? 나 안 할랜다. 차라리 죽을랜다. 차라리 싸울랜다. 차라리 도둑이 될랜다. 불질러버리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소장용들이 그렇게 딱 배째버리면 이 지주의 그 불로소득이라는 거, 이 지주의 탐욕의 수익이라는 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쵸? 어떤 사람들이 건물을 엄청 갖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들은 진짜 월세 내느라 바쁘고 결국은 부동산 가진 사람만 돈을 잔뜩 벌어요. 그래도 언제 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거기서 식당하고 열심히 거기서 뭐 일을 하면서 열심히 그 과정을 통해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을 설레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망하거나 그 사람이 난 이렇게 안 하려한다. 나 장사 안 한다. 사업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동산 다 유령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독재자가 있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독재자들을 그래도 대중들이 그 독재적인 게 있고 해더라도 대중들이 그 국가의 룰을 지키고 이래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어느 시점에서 폭동적인 상황이 가고 아무도 이 대중의 룰을 지키지 않고 국가의 룰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의 껍데기만 남으면 국가가 아닌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혼돈과 이렇게 이게 자기 멋대로 하고 이 정글의 세상을 만들어도 현대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아무리 정글이다 자기 멋대로 한다라고 해도 선량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임계점이 딱 와버려서 모두가 정말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진짜 혼돈으로 딱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홍수, 물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창조 이전을 상징해요. 진리, 생명의 시간, 자유로운 생명체, 이 창조 이전이 물이에요. 홍수란 말이에요. 바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죄에 빠져 살다가 어느 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공간도 없고 생명의 시간도 없고 자유로운 생명체도 없는 진리도 사랑도 자유도 없는 세상이 딱 정말돼요. 지금 이 세상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없는 시간이 딱 완전히 없는 지점에 세상이 딱 도래하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도 살 수 없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홍수예요. 결국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시작돼서 내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하고 가임, 행동을 자의적으로 하고 라메, 평가조차 듣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세상 자체가 결국은 누구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 관영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홍수의 세상이 와요. 근데 그 홍수의 결과, 그래서 홍수는 선악과로 시작해서의 비극적인 결과에도 있죠. 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방주라는 새로운 출발로서도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주라는 새로운 출발. 방주의 출발은 뭐예요? 노아는 그런 시대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죠. 아담 같은 존재였죠. 혼돈의 세상에서 자기는 그래도 진리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뭐가 돼요? 재창조, 일종의 재창조가 이루어지죠. 생명의 가능성이 방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는 창조의 씨앗이 이 노아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가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세상 이 죄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홍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은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돌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 창조의 씨앗은 남아있어서 이 어둠의 끝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출발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노아가 보여주는 방주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사건, 방주의 의미. 뭐 이건 설교 시간에 좀 자유합시다. 방주의 의미가 있어요. 아직 안 정했는데 뭐 얘기했네. 방주의 의미.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그러니까 방주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 규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이니까. 이것도 창조의 재창조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노아가 술 취한 일이 일어나죠. 술 취한 것 때문에 노아가 술을 많이 먹고 뭐 그게 잘못됐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적인 게 되게 크죠. 술에 취한 게 뭐예요? 원래 바른 기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 거니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기준에서 흔들려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벗었다라고 표현해요. 처음에 입는다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지 않고 자유롭게 다녔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자기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인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입는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가려주는 자의성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건 예배적인 의미가 들어가죠. 이에 부족함과 연약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입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부족한 연약을 돌아보심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벗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 수치를 드러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보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죄된 모습이 이게 뭐 어때서?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래서 노아의 행동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징성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자녀의 가인과 아벨처럼 얘도 두 자녀의 그게 나오죠. 그렇게 노아가 했을 때 그것을 덮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아벨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덮는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덮지 않고 그것들에서 비웃고 조롱하던, 비웃고 조롱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수치를 드러내는, 그 수치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자녀가 있었죠, 그쵸? 그 수치를 가장 확장시켰던 자녀가 가인과 닮아있고, 그것을 덮는 자녀가 아벨과 닮아있는 모습으로 해서, 이게 방주의 새 출발을 했지만, 또 같은 실패의 장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보여줘요? 바벨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의 세상. 바벨의 세상은 그 사람들이 아예 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높이 단을 쌓고 자꾸 뒹굴고만 있구나. 높이 단을 쌓고 흩어지는 면하자라고 얘기하죠. 높이 단을 쌓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을 벽돌로 대신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벨 갖고 있는 상징성은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도시 문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도시가 원래 그렇잖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도시가 그것을 딱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해가 져도 태양이 져도 불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게 도시란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겨울이어서 추워도 따뜻하게 만들고 이게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건 우리만의 인간의 세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벨의 정신이에요. 그럼 바벨의 정신은 뭡니까? 창조 정신의 정반대에 있는 게 바벨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창조 정신의 반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벨의 정신은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억압으로 받아들이죠. 진리뭐가맞고그건억압이야내마음대로하는거내뜻대로내자유적으로하는게더좋은거야거기서이제자유라는기운을가져와버려요그렇죠진리는억압으로받아들여요사랑도요사랑도일종의착취로받아들이죠인격적인사랑누가누구를사랑하고누가누구를헌신하고아가페적인사랑돌보고어그건나내인생의발목을잡는거예요날착취하는거예요사랑이라고하는건내가좋아서하는쾌락내가설레이고내가즐겁고막그때는막사랑해사랑해하다가이제내가그만즐거우면이제안녕그게좋은거지내가정말그사람을사랑해서가족을형성하고아이를키우고인생을헌신하고이런건어리석은짓이고이건내가착취당한거라고생각한단말이에요그렇죠이게바벨의정신이에요세번째노동은실패라고생각하죠바벨의정신은성공은뭐예요나아무것도안하는데잘먹고잘사는게좋은거예요뭔가내가열심히일하면난이미실패한거야약간이런식으로생각하죠소비적인사람내멋대로사는거내즐거운대로사는거그리고소비하면서사는거그렇죠이런게잘사는거다라고하는게바벨의정신이란말이에요근데이바벨의정신에사람들이다어떻게했어요다하나됐죠그래그게맞는거야내멋대로내좋을대로내가놀면서쉬면서이렇게살아가보자라고다이렇게여기하나됐어요이바벨의정신에하나됐어요그렇죠근데이정신에하나됐지만그다음에어떻게해요서로단절되죠서로소통되지않죠왜요다들그렇게살아가는그유토피아를만들자고하면그게돼요안되죠그렇죠다들내멋대로하면어떻게해요서로충돌하죠이미얘기한것처럼다들서로나좋을때까지만좋아하려고하면서로어떻게돼요서로상처주고상처받죠다들일안하고놀려고하면무너지죠결국은그대의에는다들동감하지만다요즘사람도마찬가지예요바벨의시대잖아요다들자기뜻대로소비적으로자기좋을대로근데다들그렇게생각이생각은다들똑같이갖고있지만그생각이똑같이갖고있다고해서진리와화평의세상이옵니까아니죠그생각을똑같이갖고있기때문에서로단절되죠서로소통되지않죠서로흩어지게되는거죠이게바벨의결과라고얘기합니다그렇죠물론여기서한포인트가있어요표현을자주하나님께서홍수를일으키셨다라고표현하고요하나님께그들을흩으셨다라고표현하나님께서그렇게했다라고표현하기때문에왜이렇게하나님을디펜스하고하려는해석이아닌가라고생각하는부분들도있는데여러분액센트를잘보셔야돼요어떤사람이음주운전을했어요그럼그음주운전자의면허증을취소하는게법이에요아니면그사람의음주운전이에요오케이그사람이음주운전하는사람이면허증이취소되는주도성은뭐가있어요법이있죠그쵸세상에법이라는게있기때문에음주운전하면면허가취소되는거예요그쵸일단주도성이법이있어요하지만그러면누가그렇게만들었어요그사람이그렇게만든거죠그쵸포인트를알겠어요여러분세상은진리의세상이기때문에하나님께서창조세계가진리의세상이기때문에누가이기적으로하면아까얘기한것처럼이사람도내멋대로하려고이사람도내멋대로하면충돌하게돼요그건왜그런거예요진리의세상이진리의세상이기때문에그런거예요그러니까하나님의주도성이있는거예요하지만하나님께그들을충돌하게끔만들었어요하나님께그들을홍수로던져버리십니까하나님께서바벨에흩어지게일부러만드세요아니죠그건그들이그렇게하는거예요그렇게되는거예요그렇죠이이중성을잘이해하셔야돼요돌아가서결론부로가봅시다지난번에너무길게해서이번에는내가강의를30분만한다고했는데지난번에1시간이더라고요또조금짧게하려고노력했는데잘됐는지모르겠네요포인트를봅시다이죄에대한이야기가쭉나오는부분에대해서는요두가지의미가있어요이단락의결론은첫번째이단락의첫번째의미는뭐냐면왜우리는위대한시작을하고도위대한창조라고얘기하는데그렇잖아요아까창조를얘기했는데근데오늘투데이는진리의세상사랑의세상자유의세상이아니잖아요왜위대한창조가현재초라함에도달했는가라고했을때설명해주는부분이라는거죠그렇죠왜그렇게됐어요우리의위대한가능성을갖고있는창조의모습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기중심성이내안에들어와서내가내인생을그리고이세상우리가이세상을어떻게해요현재초라함정글의세상과무지의세상과혼동과충동과단절과소외의세상서로가서로를착취하려고하기때문에서로복잡해지는그런생활세상으로우리가만들었다는거예요그렇죠그래서이것자체가그럼두번째로연결되죠두번째그럼우리가어떻게해야겠어요그러니까이1장에서11장이성경전체의서론이되는거고창세기서론과성경전체의서론이되는거죠우리는위대한가능성을품고만들어졌는데우리의자기중심성때문에초라한현재를만들어내고있다라고1장부터11장까지설명했을때 그럼 그 이야기 자체가 성경의 본론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 그렇죠? 우리를 초라하게 하는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시 우리의 위대한 가능성, 창조의 본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이슈가 되는 게 핵심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론이 앞으로 아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그 방향성을 딱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 갑시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걸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난 착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 죄인이란 말은요 인간이 원래는 위대하고 선한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내 본래 모습이 아닌 변질된 모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인간을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내 인생을 사실 망치고 있는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고민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려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에 묶여있고 그리고 나에게 좋을 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내 관계와 내 삶의 현장을 망치고 있는 내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듣는 귀를 열어주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